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적인 종교개혁 그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016년에 나온 책들 중에 제 눈길을 끌고 그 내용도 참 좋았던 예일대학 신학교수이신 브루스 고든 박사께서 쓰신 John Calvin's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A Biography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A Biography라는 제목인데 제 눈길을 끌었던 이유는 그 Biography라는 부분입니다. Biography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린 전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은 인물에 대한 전기가 아니라 책에 대한 전기라는 점이 특이했던 것입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의 신학에서 벗어나 66권의 성경을 그 핵심 주제에 따라 이해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과 내용을 정리한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고든 박사는 지난 500년 동안 서구사회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어떻게 인용이 되어 왔는지를 그 역사를 정리하고자 그 책을 쓴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의 전기라는 표현은 곧 기독교 강요를 사용해온 역사를 뜻합니다. 그 내용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참 많이 남용되어 왔고 또 남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칼빈이나 기독교 강요라는 이 표현들을, 언어들을 언급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종교개혁자의 말이다, 종교개혁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데 은근히 그 이름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권위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권위로 되지 않으니까 유명한 사람, 유명한 책의 권위를 사용해서 자기 말을 주장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런 이름과 권위를 앞세우면서 실제로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에 어긋난 주장을 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대중화되고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해온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을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어떤 정신과 어떤 믿음이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종교개혁이 과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바른 개혁인지 복음적인 개혁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이름으로 성경적 율법주의를 합리화하려는 사람들도 많고요. 같은 이름들을 정죄하면서, 그러니까 루터나 특히 칼빈을 정죄하면서 버리지 말아야 할 종교개혁의 바른 정신과 믿음을 비껴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이처럼 지키고 종교개혁일을 기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르게 성화해야 한다는 사실과 지금 우리의 믿음과 삶이 말씀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진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으로 오늘 첫 번째 주일 16세기 종교개혁이 교회에 회복시킨 가장 핵심적인 것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종교개혁을 통한 개혁주의 신앙을 조명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마지막 셋째 주일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일어난 청교도 신앙을 조명하면서 이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종교개혁이 교회의 회복을 시킨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 때 이 시간이 우리 마음 중앙에 있어야 하지만 언제나 마음 중앙에 자리 잡아야 하지만 마음 언저리에 밀려나아가는 그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의 확신을 통해 얻는 기쁨과 찬송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3주간 우리가 집중할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기록하고 보냈던 말씀에 속합니다. 또 같은 곳에서 감금됐을 때 같은 시기에 기록을 한 에베소서와 그 구조와 내용이 참 흡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가 좀 더 길어요. 내용이 좀 더 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용 자체의 차이도 있는데 어떤 차이인가 하면 특히 드러나는 것이 골로새서 성도들이 처한 좀 특별한 상황이 엿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골로새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주요 설립 요원이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꾸준히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어온 그 과정 속에 어느덧 이상하고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 이단적인 사상이 어떤 것인지 한 자리에서 어떤 몇몇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만 그 골로새서 편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이단적인 사상은 두 가지가 복합된 건데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헬라 종교의 신비주의가 아주 신비스럽게 만난 그런 희한하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그 교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내용을 보면 말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교회에 들어온 그 이단적인 사상을 포함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침투하고 참 믿음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상들은 결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단 종교의 양대 산맥은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빗나가는 그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을 걸어야 되는데 중앙은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비껴놔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반대편으로 치우치는 이단 사상의 양대 산맥은 한쪽에는 율법주의고요. 또 한쪽은 무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와 무법주의. 이 두 양대 산맥이 아주 교묘하게 만난 이단적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 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신다. 그분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율법주의고요. 무법주의는 내가 이미 성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대신 내 생각을 따라 살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내가 성화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성화했고 나의 생각들이 성화해졌기 때문에 내가 기도 중에 말씀 묵상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그냥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제 생각한 것을 붙잡고 나가면 된다. 이것이 무법주의에 깔려져 있는 그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율법주의와 무법주의는 각각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는 나의 의와 나의 바른 행동을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로 지속적인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나의 행실이 의로워 보일 때는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하지만 내가 항상 행실이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행실이 형편없을 때 나는 또다시 지옥불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의 무서운 모습이고요. 율법주의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무법주의는 어떻습니까? 무법주의에는 의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기준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행실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는 삶이 바로 무법주의적인 삶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저 신기루 같은 허상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의 양대 산맥 속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울 수 없음을 자백하는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의 전과 후를 비교하자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곧 교회에서 설교 강단에서 그리고 일반 신도들의 입술과 고백에서 구원의 확신과 그 이에 따른 감격과 기쁨의 고백과 찬송이 우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구원의 확신이 전파되고 기뻐함을 받고 또 고백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시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구원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살 수 있을지, 곧 날마다 내 안에서 내 믿음에 대해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어떤 회복이 필요한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모든 편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구원은 우리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지 우리의 무엇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요, 우리가 13절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구원을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그 행동에서 주어가 누구인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누군가? 12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또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두 구절 중에 첫 번째 구절에서 결과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그 과정을, 어떻게 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는지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옮기신 것입니다. 있던 자리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희망의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슬픔과 낙담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기쁨과 환희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옮기셨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인지 이 점을 짚어보면서 우리는 죄로 타락한 우리가 처한 무섭고 절망적인 상황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흑암, 어둠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흑암에서 우리를 건졌다라고 안 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Dominion of Darkness예요. 그냥 Darkness가 아닙니다. Dominion of Darkness. 종교개혁을 퍼뜨린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교의 대표적 신학자인 에라스무스와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그 유명한 노예 의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인간이 죄로 타락한 것은 맞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어떤 선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죄가 타락시키지 않은 어떤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선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정통 카톨릭교 구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노예 의지라는 말을 씁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란 하나님의 특별하고 개입하시는 은혜가 없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단 한 가지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라고 설명을 하면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악하고 무지하며 무능한 상태에 묶여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 흑암 속에 노예가 되어 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흑암에서 나오는 구원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흑암의 지배에서 그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속량이라고 이 구원을 설명합니다. 이 구원은 바로 속량이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포는 무엇에서 나왔다라는 뜻이고 루트로시스는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당시 일반 사회에서 많이 쓰던 단어입니다. 어떤 때 쓰이는가 하면 노예나 인질에 대해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하는 행동을 이 단어로 표기를 합니다. 노예는 지금 누구의 소유권에 묶여 있지요. 인질은 누구의 억압에 묶여 있습니다. 그를 지배하는 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몸값이 되어주시고 그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의로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믿으면서 결정적으로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타락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의 구원 전 모습과 구원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타락한 생각과 행동에서 완전히 자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타락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과 또 타락한 죗된 행동들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구주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후에 죄의 모든 세력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는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 공로가 그러니까 죄값을 그 몸값을 치러주신 그 혜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아직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말씀의 감화 감동을 통해 고쳐주시고 성화해 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망가진 부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옵션이 없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죽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옛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새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속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행실을 가지고 구원의 여부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다. 어떤 사람들의 몇몇 행실, 그들의 몇몇 스냅샷을 찍으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우리 속에서 불의가 또한 발견이 됐다고 해서 지옥불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주목한다면 우리는 정말 냄비 뚜껑처럼 구원의 확신이 뜨겁다가도 구원의 확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반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억을 해야 할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구원을 재확인하면서 그래 내가 주님을 믿었지 바로 이런 분이심을 내가 믿고 있어 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때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타락한 생각과 그 행동들의 변화는 아직 진전이 없어요. 그렇게 큰 진전이 없다고 해도 분명히 그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실에서 눈을 떼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할 때 감사가 충만합니다. 또 우리 삶에 대한 안목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의 안목을 밝히는 것은 뭐 돈이나 명예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또 위축되죠. 남들과의 비교의식에 쌓여가지고 스스로 정죄하고 한탄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실에서 눈을 떼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한 안목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의 사랑 안에 있구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자연적인 방법을 그치고 믿음으로 눈을 들어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이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개혁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목적하셨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본다면 당연히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칭의 또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칭의, 의롭게, 의롭다 하심이라는 표현을 들으려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은 물론 골로새서 전체에서 칭의, 그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세워서 먼저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또 그 똑같은 구원, 의롭다 하심, 칭의로 설명할 수 있는 구원을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반부에서 새로운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단어를 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설명할 때 내 영혼이 지옥 형벌을 모면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목적 자체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히 그분과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을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사. 그것은 제자들 안에서 하나를 이룰 뿐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삼위 하나님과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3위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는 없지만 피조물로서 그분의 하나 되심 안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도록 주님께서는 목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화목이라고 화목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화목한 관계를 목적하신 대상을 가리켜서 천지만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과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목적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바자서 마지막 구절에서 묵상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날에 이 땅에 돌아오시고 그분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할 때 사탄과 마귀들의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만물의 모든 구조들이 새롭게 회복되고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들이 죄 없이 거룩하고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결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과 화목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원래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원래 그랬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그 모든 것에 균열이 오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한 한 마음으로 거하게 될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삶 중에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대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환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화를 돕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기뻐하는가? 그분과의 교제와 동행을 환영하는가? 이 질문 또한 나의 현재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바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설교 서두에 언급한 기독교 강요를 쓴 요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Fabricum Idolarum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Idol Factory, 그러니까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 제거하면 그 안에서 또 하나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 우상 숭배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제2의 대상을 우상화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를 우상화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 자신의 뜻을 절대화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드높이는 타락의 가장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들을 일평생 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우상을 버리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 라는 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의 목적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죄의 씻음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훗날 얻으리라 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즐거움 속에서 거리낌 없는 속에서 동행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갈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심판의 날 그분을 통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세우도록 목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날에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 자체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되새기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구나 확인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의 화목한 관계라는 점, 지금 나와 화목한 관계라는 점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필요하고 바르고 복음적인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그 중심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3절부터 23절이었는데요. 그 중심은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정체, 그분의 신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차례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실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 그 15절 두 번째 부분에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이단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주님께서 나셨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거든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 15절에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건 그분이 어떻게 없던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태어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초태생, 먼저 난 자는 머리가 됩니다. 그 의미로 구약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주입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로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세, 이 세상에서 어떤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주권자들, 모든 권세자들의 머리이시다. 그분이 그 주권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권세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주권들과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묘사를 할 때 거의 비슷한 상대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을 상대방이 치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칼을 휘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의 주권은 만물과 모든 주권자 위에 머리가 되시는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는 교회에 대해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그분의 뜻으로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의롭게 사시다가 의로운 제물로 자기 자신을 속죄 제사 제물로 바치신 후에 죽음이 그 의로운 분을 방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은 그곳에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간의 아들로서 전면에 의로우신 분이시다.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시름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신분과 행사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저분이시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몸값을 지불하신 분이 저분이시다. 그분은 더없이 의로우시고 더없이 위대하시고 더없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속량하신 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그것이 더없이 의로우시고 더없이 높으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감당하시면서 우리 대신 정죄와 저주를 받아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 이 분이심을 기뻐하기 위한 언급입니까?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 자신의 율법주의를 키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법주의를 키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쪽으로 치우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속량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화목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들을 통한 구원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구원의 확신을 감사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골로새서에서 설명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죄로 타락한 우리이지만 주님 안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퍼뜨린 마틴 루터는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구원의 확신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학자였어요. 수도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행실이 잘못됐는가? 예를 들어서 4세기, 5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이 전에 방탕하게 살았던 것처럼 마틴 루터의 삶이 그렇게 방탕했는가? 그런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안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말년에 결국은 그가 일어나지 못한 침대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은 성경의 수많은 구절 중에 딱 두 구절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68편인데요. 시편 68편 19절 한 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읽었다고 합니다. 날마다로 시작하는 시편 68편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처럼 시편 68편 19절을 읽고 나서 그가 읽었던 두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시는 분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을 우리 대신 지고 십자가를 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틴 루터는 비로소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누구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었던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날마다 그 구원의 확신을 회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을 우리 대신 지고 십자가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누구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날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죄인을 속량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죄인 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목적하셨다는 믿음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대신 우리의 구원을 몸소 이루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동과 기쁨 속에서 전진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2018년도 종교개혁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종교개혁에 개혁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바른 개혁이 일어났는지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삶에서 끊임없는 의롭고 선한 개혁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를 속량하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평화로운 관계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 안에서 날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자신도 아니고 우리들의 어떤 선한 행실들도 아니며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비교하는 다른 사람들도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주님께서 나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구원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확실하고 안전한 그 확신 속에서 저들이 이제 지옥불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